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 아버지,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세태에 저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 영원한 참,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따라 다시 나 자신을 세우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는 귀한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스트 모더니즘이 삶의 구석구석을 휩싸고 있습니다. 사상, 뭐 교육, 정치, 사회, 성별, 심지어는 가정까지 파고들어와 절대 가치를 무시하고 절대 기준을 상대화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교묘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우리가 지금까지 고스란히 여겨왔던 그리고 대대로 지켜왔던 전통이나 가치를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부부 관계에 특별히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 과거의 전통이나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부부라는 것이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자기 역할을 잘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 사랑하고 그 안에서 부족한 걸 보듬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관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인격적인 어떤 대접이나 권리를 받는 걸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쩌면 가정조차도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에서 자꾸 해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혼이고 그 결과가 가정의 어려움이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 교묘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어질 다음 주에 함께 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특별히 바울이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연이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어떤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 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언급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론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기묘한 전략 속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깨트림으로 사회 자체를 해체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 자체를 해체하려는 그 숨어있는 이면에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보고 깨우치고 이 세 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계략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방식을 이 땅에 펼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방편 중에 하나로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관계를 온전하게 만들므로 건강하게, 아니 창조 질서의 원형을 회복시킴으로 어둠의 세력들의 괴계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무기력하게 교회가 당하고만 있는 이러한 거대한 조류 옆에 작지만 분명하게 미약하지만 아주 강력한 힘으로 다시 그 조류를 돌려놓거나 꺾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한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를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마지막 봤지만 이번 주에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이 21절은 그 앞에 나왔던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을 건져 올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내용 중에 마지막 본면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 내용을 듣고 마무리했는데 사실 이 21절은 이 이하 이어지는 22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6장 앞부분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본 관계를 여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을 거라는 반대심, 반대급부를 노리는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그렇게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당연히 그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죠.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어느 관계에서? 첫 번째, 부부 관계에서. 그게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 서로입니다. 누가 우위에 서서 그 열등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 혹은 누가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섬기는 어떤 그냥 무조건 따르는 맹종,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대등한 관계로 여기고 복종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서로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이 이하에 이어지는 세 가지 관계를 저희가 잘 규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부관계는 대등한데, 대등한 관계인데 그래서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이걸 오해하거나 이걸 아니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나는 당신보다 우위에 있어, 당신은 나보다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갈등 때문에 사실은 부부관계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나를 채워줘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부부관계에서는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은 대등한 관계다. 둘은 똑같은 관계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실 이 말씀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낮아짐,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 이 내용이 나와요.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렇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게 했던 그 맥락이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부부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존중하는, 대등한 관계다. 두 번째,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를 무시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인격적으로는 대등하고 동등하지만 위아래가 분명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인격적으로는 대등해요, 동등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엄연히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아주 자애로운 마음으로 사랑해야죠. 근데 사탄이 이걸 또 깹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의 아버지가 얘기하거나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을 기성세대의 어떤 잘못된 통념으로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무슨 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떤가요?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겨요. 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 이런 꿈을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마치 아바타처럼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위아래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계획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뿐이지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안 맺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종과 상전은 어떤가요?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는 어떤가요? 갑의 입장에서 을을 자기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자기 풀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여기서 마음껏 다룹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고용관계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우위에 서서 이야기하고 마음껏 부려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그럼 을은 어때요? 그 관계를 엎으려고 해요. 뒤집으려고 해요. 호시탐탐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엄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를 스스로 다 깨는 거죠. 이 모든 게 그 이면에 보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 서로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서로답게 못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기 위치에 서고 서로 자기 역할을 해야 비로소 아름다운 관계, 복종하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런 전제 조건하에 마지막 방법은 복종하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아래에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위압이나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따라가는 것, 스스로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태도, 이게 복종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 짧은 말이 이 이하에 벌어질 모든 관계의 키입니다. 이걸 기억한 다음에 오늘 말씀부터 이 부부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 구성의 핵심은 당연히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남편과 아내만 있다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둘 사이에 남편과 아닌, 남편과 아내가 아닌 제3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22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실 이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했는데 22절에는 복종하라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21절과 22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종하라라는 말을 추가했어요. 많은 번역분들이 그렇게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관계를 반드시 맺으라, 이 의미입니다. 이 방금 읽은 이 세 계절에 주, 그리스도, 이게 세 번 나와요. 구주, 소테르라는 구주라는 말까지 더하면 네 번이나 반복돼요. 계속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이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관계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핵심이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거예요. 22절과 24절에 마치 숨이 쌍관법처럼 앞에서 강조하고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어떤 일을 하든지 네 마음을 다해서 누구한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죽게 하듯 하라, 이 관계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성립을 해야 되는가? 부부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성립을 해야 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식, 이게 부부관계에도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배우자를 볼 때 그냥 배우자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 보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투영시켜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생자 그대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리를 통해서, 프레임을 통해서 봐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보면 허물과 약점 투성이죠. 처음에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뭐가 쓰여서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얼른 못 가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걸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예, 죽게 하듯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의식,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해서, 앞에 있는 내용으로 굳이 풀이한다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의 핵심은 너와 내가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 키를 우리가 놓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종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해야 합니다. 복종할지 말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어쩌면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여기 베드로 사도도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부부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관계임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듭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 전서 3장 5절부터 6절인데요.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앞에 보면은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할지를 쭉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실례로 드는 것이 사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근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발상을 합니까? 그래서 어쩌면 포스트 모던적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지도 몰라요. 벌써 우리 마음에 거부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 때도 안 목사님 통해서 그런 얘기 들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때는 진리고 지금은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이 어떤 특별한 컨텍스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게 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 상황이 틀린 지금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그때도 진리이고 그때도 그 텍스트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보며 말씀한 거라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말씀은 예스, 아멘 해야 됩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건 불편하니까 뒤로 내팽개치는 것,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하라 말했다면 어쨌든 해봐야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렇다면 그 힘들고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놓으면서 과연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를 좀 더 보자는 거죠. 뒤에 가서 남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남편들이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그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은, 범위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 everything. 영어 성경을 보니까 everything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것. 마찬가지예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일단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판단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이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한번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태도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아내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되는 길은 뭔가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되는 길을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말한 바울이 이제는 남편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준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관계에도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 관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내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직 교회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물론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 정하셨지만, 아내 되고 남편 되는 길,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남편 되고 아내 되는 길이라고 정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굉장히 인사이트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저 같으면 아내 되고 남편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남편 되고 아내 되는 길,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가 먼저인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교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또 하나 있어요. 분량이 남편, 아내에 관한 건 22절부터 24절까지 3계절인데 남편에 관한 건 25절부터 3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무려 7절이나 돼요. 2배 가까이 됩니다. 뭐 분량이 다시 중요하진 않지만 더 할 말이 많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더 먼저 깨우치고 할 일이 많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건강한 관계, 온전한 관계, 성숙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남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유일한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같은 맥락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쓰인 사랑하라라는 동사는 일반적인 어떤 성적 욕망을 나타내는 에라오, 에로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서로 간의 우정적인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필레오, 필로스라는 사람, 필로스, 필리에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적 희생과 섬김, 배려와 존중, 그리고 말 그대로 절대적 헌신을 담은 사랑이어야, 그게 전제가 되어야 온전한 부부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아내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거나 어떤 것, 섬김을 강요한다면 그건 이미 시작부터, 시초부터 잘못된 것임을 너무 자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부부간의 사랑에 소위 말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 내리사랑이라 말하죠. 그 사랑이 먼저 필요한 것이 부부관계구나.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관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남편들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부어지는가? 말씀으로 씻겨 거룩하게 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구별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또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특별히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걸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진리로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 먼저 요한복음 17장 19절을 한번 보죠.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저들을,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 말씀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그렇게 존중하면 그 바탕이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남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더니 그렇게 됐다. 이게 더 맞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남편이 먼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구별되면 그 결과물로 아내도 동일하게 그렇게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 최고의 결과가 내가 말씀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했더니 아내 역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 사실 이것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기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생존 본능이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하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과 마태복음 19장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레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 기간 중에 부자 청년과 대화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죠. 구약성경 전체의 계명은 이거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요약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누구나 알아듣기 쉽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복잡하게 이유를 달지 않아요. 네 몸처럼 사랑하면 돼. 너가 너를 위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돼. 이 이상 뭐 단 더 구체적으로 뭘 무슨 설명이 필요해? 이런 의미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로 배울 거 없이 강력한 자기 보호 본능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러한 마음으로 동시에 모성 본능 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를 주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잘 못하거든요. 사실 설교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제가 이 순서를 맡았는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를 용납해 줬는지를 떠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저를 받아준 거에 대해서 떠올려봤어요. 물론 그래놓고 잘했냐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아직 미완성이죠. 그래서 아직 진행형이고.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참 부담스럽지만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을 하는 그런 메시지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곰곰이 떠올려 보는 거죠. 그게 좀 막연하다면 내가 가까운 사람들, 아내에게 또 주변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공동체에서 용납받은 거, 그들이 나를 품어준 거, 이걸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겠고 품을 수 있겠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곰곰이 머릿속으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그래서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먼저 요구하는 대신 남편들이여, 남성들이여,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를 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내리사랑처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결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부부관계의 원리가 곧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원리와 같다라는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부부가 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결혼의 원리를, 이 심오한 원리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가 자기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듯, 그러한 무게감으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감이거든요. 그 중압감이라는 표현보다 무게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게감, 그 무게감으로 부부관계에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가져라, 이런 의미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은 결국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결국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모인 그 사람들이 교회다. 교회와 가정, 교회와 부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다. 그 영적인 신비한 그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가 거대하게 우리를 밀쳐올 때, 우리에게 그런 거대한 조류처럼 다가올 때, 아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를 통해서 그 거대한 조류를 깨트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분명히 알아야,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쇠빙선이 그 거대한 빙하를 쪼개고 나가듯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그런 관계로 우리가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이끌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사랑이 선순환의 질서, 창조 질서를 이어갑니다. 사랑만이 답입니다. 사탄이 가정을 깨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에 먹히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패, 그것이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무조건적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여 철저하고도 무제한적으로 따르는, 순종하는 자발적인 복종, 이 관계면 사탄의 어떤 계략도, 그럴싸하게 포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방식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고스란히 흘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 거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갑, 을로 점철되는 사회의 갈등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그 관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사랑만이 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존경하고 복종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만이 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장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만이 유일한 답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 되는 길, 아내 되는 길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되는 길은 복종으로, 남편이 되는 길은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존중히 그리스도를 섬기듯 죽게 하듯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서로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가정, 가장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